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선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였죠. 이 땅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으로 잠시 광야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우리 계속해서 몇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동화에서나 볼 듯한 모습이죠. 우리 아이들의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화적으로, 그저 이솝우화처럼 어떤 교훈을 끄집어내기 위해 우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저 나귀가 말을 한 것처럼 보여주시며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짐승보다도 못한 죄인들의 무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2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건이 23장과 24장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한 사건이 이렇게 길게 알려주시는 곳이 없어요. 가장 길게 이 한 사건에 대해 알려주고 있고 가장 비중 있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복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을 가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마침내 어디까지 왔어요? 모압 땅,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바로 동편까지 왔습니다. 다 온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의 마지막 여정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 여정의 마지막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며 장막을 펴고 접기를 여러 번 하며 힘든 나그네 여정을 왔고요. 가장 크고 많은 대적들을 만나 전쟁도 이 기간 동안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마치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로 갈수록 더욱 커졌듯 이 땅에서의 교회와 성도의 고난도 구원 역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점점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갈 때가 가까워 오면 좀 더 편해질 것을 기대하지 않나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좀 더 잘 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고난과 시련이 더욱 많아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더욱 빚어가시기 위한 사랑의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을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불뱀의 징계를 함께 받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죄를 다뤄주시는 거죠. 치리를 하시는 거예요. 노뱀을 보고 산 자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진행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다시 교회에 속하여 한몸된 것에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죽은 자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교회 밖으로 끊쳐지는 거죠. 출교를 당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순결하게 지킨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부엘의 우물로 인도하셔서 함께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지금으로 하면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은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죠?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스가산에서 약속의 땅을 다 함께 보게 하시며 확실한 소망으로 다시 굳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향한 믿음으로 심차게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진하는 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언약기업을 무르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 대적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에돔 왕부터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 중에 가장 크고 강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을 만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돼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또 다른 대적을 만납니다. 바로 모압.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예요. 오늘 보면 22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볼게요.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 왕 발락이 소식을 들었어요. 또 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쳐서 진멸한 것에 대해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번민했죠. 왜? 자기도 진멸을 당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대적하기로 작정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과 그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모압 족속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 잘 아시죠? 민수기 21장 29절에 가면 당시 아모리 왕 시온의 권세를 노래하기 위해 만든 시가 있는데 이런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1장 29절에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그모스는 모압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에요.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느 왕 민족이 더 크고 강한 민족이었습니까? 모압이었나요? 아니면 아모리인들이었나요?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예. 이 말씀을 잘 다시 기억해 보시면 모압 족속은 당시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에게 모압 땅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그 여인들까지 탈취당하는 매우 약한 그에 비하면 아모리인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까지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모압 족속을 아모리 족속처럼 진멸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모압은 에돔과 함께 또 암몬과 함께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족속이었죠. 어떤 관계가 있었죠? 모압의 시조가 누구였나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건져진 후에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관계를 맺어 낳은 자녀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리고 롯도 성경에서는 믿음의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2장으로 가면은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모압 자손들은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모압 족속을 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오히려 스스로 교만하여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발락 왕이 알았어요. 아, 이 민족이 아모리 족속까지 쳤다면 도대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힘으로는 막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나요? 복수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참 어리석지 않나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발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로 이름이 알려진 복술가,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최고로 이름이 알려졌던 무당 발람을 불렀습니다. 설교라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사극에도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정말 힘으로 안 되는 자들을 몰래 복술로 저주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무당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발람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물을 받고, 즉 돈을 받고 복을 빌어주고 저주하는, 무당이 하는 일이잖아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복채받고 복 빌어주고 저주하는 자.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죠.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갔다고 하십니다.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당시 교회 안에 있던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나요? 불의의 싹스를 위하여 거짓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 마치 복채받고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자기가 복을 주는 것처럼 했던 자들. 발람의 길을 쫓아갔던 자들이라.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하십니다. 교회에도 자기 사욕을 위해 복술과 발람처럼 무당처럼 거짓 선지자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의 심판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발락 왕이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게 모압의 귀족들을 보내어 많은 예물을 주며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6절.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어쨌든 이렇게 발락이 발람에게 귀족을 보내어 부르려고 했는데 발람이 그 부름을 받고 바로 가기를 주저했어요. 그가 세상 재물을 원하는 거짓 선지자였지만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진짜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데리러 온 자들에게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해요. 길지만 12절 말씀이 중심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왜?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발람은 처음에 어떻게 했죠? 발람의 발락의 귀족들에게 하나님이 금하시니 자신은 갈 수 없다고 하며 그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을 자신이 저주한다면 자신에게 그 저주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발락 왕은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보내며 발람을 유혹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최고로 높여주고 원하는 거 다 줄 테니 제발 와달라고 했어요. 발람이 어땠을까요? 그는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불의의 싹새 마음을 둔 자였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한 번 더 알아볼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너희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내 백성이라. 그런데 발람이 세상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자기 사욕을 뿌리치지 못해요. 교회가 변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사욕을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압 귀족들을 따라가라고 하세요.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만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나와요. 그 이후 구절에 보면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길을 나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죽이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21절에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가는 길 앞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 우리 잘 알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막고 발람을 치려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계셨습니다. 발람은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 무지하여. 누가 봤죠? 발람이 탄 나귀가 봤습니다. 나귀가 이것을 보고는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갔고 이때 발람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며 가던 길로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발람의 발까지 상하게 했죠. 그 담 사이로 가다가.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나서 이번에는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자기를 살리려고 했던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어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말을 했죠? 28절에서 30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계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만일 나귀가 계속해서 길을 갔더라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의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그 나귀를 자신은 오히려 학대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건하고 좀 닮아있지 않나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죽이려고 가던 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살리시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 말씀과 좀 닮아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발람의 길을 막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32절에 보면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라. 34절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즉 발람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불의의 싹스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모압왕 발락에게 가려고 길을 나선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엔 또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는 가는 길을 막아서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발람이 세상 정욕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 왕에게 가는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발락 왕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다음 장에서 볼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가기는 가게 하시되 발람의 죄를 다뤄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만을 순전히 전하는 도구로 선지자처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도 징계하시고 우리도 쳐주셔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만을 순전히 전하는 길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의 사자께서 오셔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죄를 다뤄주는 모습, 성경 다른 곳에 여러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멸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가서 진멸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큰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죽이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보내시기 전에 그들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뤄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발람을 발락 왕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전에 그의 죄를 먼저 다루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알려주세요.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발람을 책망하시며 그의 죄를 다뤄주셨다고 하시죠. 2장 15절에서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기 사욕을 위해 복수를 빌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져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선지자로 발락에게로 가게 됩니다.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발락왕은 친히 멀리까지 나아가서 발람을 맞이하였고요. 극진히 대접했고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것을 보면 무엇을 먼저 알 수 있느냐. 발람이 모압과 발락 왕에게 우상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당시 모압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보았지만 바알도 섬겼고요. 이제는 발람이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이 돼요. 이 땅의 거짓 교회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나요? 사람이 뭐 능력의 종인 것처럼 우상처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발락 왕이 발람에게 한 말에서 이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민수기 22장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입니다. 발람이 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어 있어요. 이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의 종이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나만 옳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최고로 자기를 가장 높여놓고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거죠. 형제 여러분, 복과 저주는 오직 누구에게서만 나오나요? 누가 복과 저주의 참 근원이신가요? 우리 오늘 찬송했죠.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 내가 저주할 것이라. 축복의 근원, 저주의 근원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축복과 저주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무당이 한다고 두려워 떨 필요가 있나요? 어떤 목사가 한다고 가서 복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준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너무나 무지하여 사람에게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갑니다. 발락왕이 발람을 하나님 자리에까지 높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발람을 따라가고 있죠. 발람도 지금까지 자신을 하나님 자리로 높여 복과 저주의 근원으로 높여놓았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들을 다시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백성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무르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해야 한다. 지금 발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축복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의미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사역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자신도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축복이 아니라 발람 인생 최초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그 축복의 내용이 23장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인가요?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였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약속대로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고 구원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누렸던 것처럼 곧 있다 사라질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아니었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시 저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축복은 다시 저주로 바뀌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만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축복을 다시 저주로 바꾸거나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이 광야의 길에 많은 대적을 만날 것이지만 발람과 같이 불의의 싹스를 위해 살아가는 거짓 선생들과 세상의 온갖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막아설 것이지만 그 누구도 우리가 천국 기업을 모르는 것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 영광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모든 걸 막아주시죠. 발람의 길도 막으시고 발락왕도 막으시고 모든 대적들을 다 막아주십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나타나 있질 않아요. 23장, 24장 갈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 명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도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절대 저주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다뤄주셔서 다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세요. 오늘 본문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복음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나귀가 등장하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 있죠. 이 사건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온 것처럼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참 선지자가 계셨어요.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오세요. 예수님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복음을 완전히 하시기 위해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셨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쓸 위에 나아갔던 거짓 선지자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완전히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시는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발람이 탄 나귀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타고 오신 나귀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탄 나귀는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칼을 빼들고 서 계신 것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어 발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는 그 앞에 곧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칼을 빼들고 그 아들을 치려고 계시는데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발람은 죽음에서 건져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가십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발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불의의 싹쓸 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 죄인들은 죽음에서 건져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사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시고 오직 축복만을 내어주십니다. 그것도 다시 저주가 없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발람을 살리실까요? 어찌하여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바치기까지 우리 저주받을 죄인들은 축복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23장으로 가면 모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서 5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유 오직 한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이 죄인들에게서 저주를 가져가시고 축복만을 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미리 정하신 모든 축복들을 절대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바치시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오로지 축복의 길을 가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영광의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고난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영광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길이 축복의 길로만 가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막으시고 물리치시며 영광의 길로 가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원한 축복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복된 길을 저주하며 막아설 자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속으로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바치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다가 영원한 축복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싸움이 있든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또 온전히 누리게 될 천국의 복된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붙들게 해주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이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은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게 하셨는지 어찌하여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자들이 아니요 죄인임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이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10 number 615 그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